예, 사무엘상 22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윗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의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에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좀 긴 구절이지만 지난 시간까지는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6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윗의 걸어온 여정 우리 다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왕의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는 세상 왕의 핍박을 받고 피 피하여 도망쳐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 피하여 가는 고난 중에 나그네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 길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하시죠.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이 가실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 자기 부모와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와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자세히 보겠지만 다윗이 피하여 간 곳에 선지자 갓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이제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다윗에게로 피하여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 그죠? 왕 다윗, 그리고 선지자 갓,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이 세 직분자들이 모이고 이 세 직분의 사역 아래에서 400명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약적으로 따지면 사실 이스라엘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잠시 모압 땅에,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교회도 이 세 직분의 사역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이 세 직분의 사역을 이제 이 교회에 맡기셨는데,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세우실 새 언약 시대의 교회의 모습, 즉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방 땅 모압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하여 갔을지라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로 자신을 이끄시든지 순종하려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비굴하게 그냥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가는 삶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만 내 부모와 나를 따르는 자들의 안위를 위해 여기 머물겠다. 즉 세상적으로만 보면 모압 왕에게 피하여 있는 것이 안전하죠. 왜? 거기까지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속해서 머무르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이제 5절에 나타나죠.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모압 땅의 요새를 떠나 다시 사울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다윗이 지체하지 않아요. 곧바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사울이 다스리는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다시 죽으러 가라는 소리였어요. 아니 유다 땅에서 사울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전한 피난처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사자굴로 가라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여 모압 땅을 떠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부모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도 연결을 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 세상 현실로만 보면 사울이 다스리는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안 되고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이런 거죠. 세상 현실을 따라 생겨나는 자기 소견을 따라가지 않아요. 손해를 보고 그 앞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뭘 기대하죠? 아, 다윗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땅의 고난과 핍박이 이제 좀 덜해졌을 거야. 아, 조금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들어가게 하신 거겠지. 그 형편이 좀 나아졌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 아유 앞길이 좀 더 평탄해지겠지. 더 나은 삶을 주시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간 유다 땅의 현실 좀 나아졌나요?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을 향한 미움과 핍박이 좀 작아졌기 때문에 고난이 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도 그걸 기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대가를 기대해요. 내가 이 정도 섬기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조금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천국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큰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을 선대했던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불러와서 죽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히멜렉이 거하던 높당의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남녀와 가축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안 일어났을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 더 비참한 현실이 찾아온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한 것으로 인해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에 속해 있던 자들까지 미움과 핍박에 참여되어 죽임을 당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더 비참한 결과가 찾아왔으니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선지자 가시 하나님 뜻을 잘못 알려준 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요. 세상적으로 안 되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할 때에 아, 이걸 선택했는데 세상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잘 되면. 야, 역시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이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고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고난도, 핍박도, 더 큰 시련도 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믿는 성도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뜻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속한 백성들에게까지는 고난과 핍박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고요. 다윗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아들의 영광에 더욱 이르게 하시고요.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왕국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세요.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그 왕과 백성들의 고난 중에 세워져 가요. 아, 이거 이해가 되나요? 고난 중에 하나님 아들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고난 중에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세요. 그런데 어디에 속한 하나님 나라?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고난 중에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오면은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셔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요?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생각나시죠? 큰 환난과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요. 근데 그걸로 교회가 망했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성도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간 곳에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이 흩어져 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확장되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 교회와 자기 백성을 향한 섭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 현실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나 있지 않는 천국의 현실이 있고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세상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망해가는 현실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셨죠?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우,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큰 고난이 찾아오나,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삶에서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신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다 이해 못해요, 고난의 뜻을.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따라와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고난 중에 아,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구나. 그 예수님 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우리의 열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가는 거죠.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이런 고난을 거쳐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는구나. 이 축복 우리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6절 말씀으로 이제 오늘 이어지는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제 다윗하고 다윗의 그 따르는 무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뭘 들고 나와요? 창. 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울은 자기를 피해서 도망쳐간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혹시 다윗이 몰래 와서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8절하고 13절을 보면 다윗이 매복하여 나를 치료한다. 다윗이 매복하여 나를 치료한다. 거듭 말해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신하들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다윗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려는 전쟁. 이제 다음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뭘 보게 되냐면요, 다윗이 3천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하나 잡으려고 찾아와요. 아죠? 사울이 3천명의 군사, 옛날에 누구하고 싸웠을 때 최고 군사의 숫자였죠? 블레셋하고 싸울 때. 전쟁을 준비하려고, 진멸하려고. 다윗과 다윗에 속한 자들을 죽이려는 전쟁.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여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 사울의 고백을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사울의 왕국이 어떤 왕국이고 사울이 어떤 왕인지를 다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을 뭐라고 부르죠? 베냐민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 신하들은 다 어느 족속에 속한 자들만 불렀다는 거예요. 삼았다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냐민 족속은 누가 속해 있었어요? 자기예요. 자기도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자기 족속에 속한 자들만을 자기 신하로 주고 자기 왕국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거는 나만 아니라 너희 모든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고, 그러면 다윗은 자기만 아니라 베냐민 너희들에게도 죽여야 할 원수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신하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국은 그런 왕국이에요. 밭과 포도원을 줘야만 충성을 하는 그런 왕국, 세상 왕국이죠. 하나님 왕국은 이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아니죠. 만일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가 지금 내 아래서 내가 줘서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유익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거야. 세상 정욕과 탐심으로 자기 신하들을 유혹하고 선동하여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어요. 뭘 꾸짖었어요?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즉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신하들을 꾸짖어요. 어느 왕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습을 이 사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 사울과 사울이 다스리는 왕국이 당시의 교회였어요. 당시 하나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상이 되고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였던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지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정욕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충성을 하고 결국 미움과 탐심과 시기가 주장하게 해서 서로 원수 삼는 삶으로 가게 하는 나라. 그 안에 하나됨이 없어요. 하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세상 탐심과 정욕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왕국을 사단의 왕국이 되게 하고 교회를 이 세상처럼 되게 한 사울의 죄악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경고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걸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에서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 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세상 왕이고 그들이 너희 것을 취하고 너희를 종으로 삼아 자기의 세상 왕국을 세울 것이고 자기가 취한 것으로 너희에게 취한 것으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주어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할 거고 결국 너희들을 다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 현실이 사울과 사울의 왕국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건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이 다 잠잠해요. 신하들이 한마디 하는 게 없어요. 다 잠잠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왜? 이제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 때문에 미쳐가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요. 사울과 같은 악한 마음을 품고 이 기회를 틈타서 사울의 눈에 들려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요. 누구냐?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다윗이 높당에 있는 성막으로 도망쳐 갔을 때 당시 제사장이던 아이멜렉이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다윗을 선대했죠. 근데 그 자리에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무엘상 21장 7절로 돌아가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도액이 기회를 엿보다가 사울의 그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찼을 때 그것을 부추기기 위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하여 바칩니다. 에돔 사람 도액과 사울이 이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던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와 하나 되고 있냐? 다윗은 원수인데 에돔 사람 도액과는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자왕, 이스라엘의 목자왕, 교회의 목자 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인 에돔 족속 도액과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과 하나 되어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도가 함께 믿는 형제들과는 원수가 되고 이 세상 친구들과는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울이 도에게 말을 듣고 분노해서 제사장 아이멜렉과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잡아와요. 다 불러와요. 그리고 11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들이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다윗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짓 고소를 붙여서 정당한 재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이멜렉, 아니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까지 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멜렉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의 무죄를 주장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더 분노해서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왕의 호위병들이 죽이질 못해요. 하나님 제사장 죽이기를 두려워하며 원치를 않습니다. 사울왕에게 밭과 포도원을 받은 신하들까지도 그 제사장들 죽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원수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울이 미쳐가는 거예요. 미움과 분노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라가서 결국은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를 버리라고 하시죠. 이 분노가 자라가면 정상적인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용서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죄악과 미움과 분노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이 잠잠하고 움직이지 않자 사울이 더 분노해서 누구에게 명했죠? 도액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살던 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높당의 모든 남녀노소와 젖먹는 아기와 소와 나귀와 양들까지 다 쳐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죠? 사울이 칼을 들고 지금 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진멸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멸전쟁. 진멸전쟁 아시죠? 성경에 진멸전쟁이 나와요. 그런데 원래 진멸전쟁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 진멸전쟁이에요. 생각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 그 땅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고 하나님 왕국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진멸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사단도 진멸전쟁을 원해요. 누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 사단을 닮은 사울의 진멸전쟁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울과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아기들, 가축들까지 자기 원수처럼 여기고 다 진멸해버려요. 즉, 자신의 심판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죄악이 어디까지 가느냐? 사단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심판을 집행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다 진멸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여기까지 교만하여지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까지 가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자리. 나중에 24장 25장으로 가면 다윗도 교만하여져 그 죄악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진멸전쟁. 사실 사울의 진멸전쟁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울에게 진멸전쟁을 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런데 사울이 그때 그 하나님이 명하신 진멸전쟁을 어떻게 치렀죠? 하나님의 원수인 아말렉이 밉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고요. 아말렉에서 탈취한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 남겼어요. 아간처럼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진멸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멸전쟁에는 열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서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이냐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아기 가축들까지 다 죽이고 다 진멸해요. 사단의 백성들은 미워하지 않고 살려두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미워서 다 죽여. 사울의 열심.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에는 열심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블레셋 물리치라고 명했을 때 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럼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대적하는 것, 자기 자신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는가. 와,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의 세상 유익과 자기 자신 돌아보는 것에는 열심을 다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에는 열심이 없어요. 무기력해.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우리도 무엇에 열심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육체의 안위를 구하는 것에 모든 열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에는 우리의 열심이 있는가? 우리의 육적 유익에는 모든 열심을 두고 찾아다니고 바쁜데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열심, 우리의 열심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에게 진짜 원수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드러나죠. 사울의 궁극적인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미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원수인 에돔 사람 도액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진멸하여 죽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자기 안에서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자기 안에서 진멸하여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 자리에까지 앉았는지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는 열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과 사울의 왕국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였지만 실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단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사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저자기자신의안위와유익과영광만이주장하는삶자기가최고로왕이되어자기왕국만을지키기위해살아가는삶하나님뜻보다자기뜻을이루기위해자기소견이주장하는삶그래서하나님을대적하는것에더욱열심히고하나님을순종하는것에는무기력한삶세상과는다친구가되어살면서하나님백성들과는친구가되지못하는삶이세상적인것들로세상의생각들로만하나되려하고세상정욕으로서로미혹하고결국미움과탐심이주장하게하여서로대적하게하고그안에진정한하나됨이없는왕국하나님까지도미워하여진멸하여없애려는죄악으로온통사람이주장하는왕국우리교회와성도의삶이이렇게되어갈수는없다는거죠그런데이러한사울의모습누구의모습을보여주는걸까요바로우리의모습이에요남의얘기아닙니다우리안의죄성이사울을통해드러내보여주시는거예요우리옛사람의모습이었고요우리도전에이와같았고요아니지금도우리안에는이러한옛사람의죄성이남아있습니다예수님을믿기전에우리는우리안에하나님이없었어요아니내삶에무슨하나님이있고하나님기쁘신뜻이있고아하나님이이렇게하면좋아하실거야하나님이이렇게하면은슬퍼하실거야이런마음이있었어요하나님도없고요하나님의기쁘신뜻도전혀내삶하고상관이없었어요그얘기는무슨뜻일까요하나님이없다는얘기우리안에서도하나님이믿고하나님께분노하여하나님을적극적으로대적하며하나님을내안에서적극적으로진멸해서죽이고하나님왕국이내안에서는세워지지못하도록완전히다진멸해버린거예요우리도죄인이하나님없이살아가는것은그렇게그냥그런모습이아니라는거죠적극적으로하나님이미워서진멸해버린거예요그러니까없는거예요어떻게하나님이없을수가있어요하나님이사람을그렇게만드시질않았는데얼마나믿고내가얼마나하나님처럼되고싶고심판자가되기를원했으면완전히죽여버린거예요하나님을우리안에서그리고내가그하나님보좌에앉는겁니다우리의죄의실상은이런거라는거죠그냥모르고살아가는그정도가아니에요오늘본문의사울은바로우리의모습을보여주고있는겁니다사단을닮은모습그래서사울과사울의원하는것을따라갔던에돔처럼우리도사단의원하는것을따라서함께하나님과하나님왕국을우리안에서진멸하며살아간거예요형제여러분그렇다면우리가받아야될죄의싹은뭘까요하나님이사울과사울의왕국을진멸하셔야합니다다심판하셔야돼요이죄악세상과우리모든죄인들을다진멸하시고다심판하셔서지옥으로보내셔야마땅한거예요오늘본문도그렇게끝나야돼요그런데오늘본문이그렇게끝나질않아요하나님이오늘본문에서무엇을우리에게보여주시느냐하나님이사울과사울의왕국을심판하시고멸하셔야하는데그것으로끝내지아니하시고하나님이회복하실새왕과새왕국을보여주세요하나님마음에확압한왕하나님의영광을구하고하나님의기쁘신뜻을순종하는것에열심인왕을예비해주십니다그리고그왕을따라하나님을순종하고예배하며살아가는왕국을예배해주고계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다 그 왕국으로 옮겨서 그 왕을 따라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예배해주고 계세요. 가깝게는 다윗을 예배하시고 다윗의 왕국을 예배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국을 예비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과 그 왕에게 속한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 세워가십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핍박 속에 그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세요. 다윗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과 높당의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난과 핍박밖에 안 보이고 참 안됐고 비참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로 가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높당을 진멸할 때에 그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에게서 피하여 도망쳐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선지자 갓도 피하여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새 직분이 세워지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 백성들 400여 명이 모여 살아가요. 고난 중에 새로운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십니다. 특별히 제사장 아비아델이 다윗에게 와서 섬기는 사건은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행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왕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깝게는 이 아비아달이 세워지는 걸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구원 역사 속에서의 이러한 사건은 아직은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의 때가 임한 것은 아니었죠. 다윗이 마침내 왕의 영광에 이르고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해도 아직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어요. 왜? 다윗을 통해 세워질 나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참 왕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참 왕일 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도 되시고 참 제사장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 구원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국도 예수님과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 속에 세워져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고난 속에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모든 서신서들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와 교회의 고난 속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히멜렉처럼 거짓 고소를 받고 정당한 재판도 없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도들과 스데반 같은 순교자들도 거짓 고소를 받고 죽임을 당해요. 놀라운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왔던 아비아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 같은 천국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비아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나라로 부르시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 닮은 왕과 선지자의 사역까지 하게 하셨죠. 이 교회에 이 세 가지 사역을 맡기시며 이제 천국 예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교회만 아니고요. 여러분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세직분의 형상이 있을까요?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선지자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시고요. 제사장 형상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피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셨고요. 왕의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까지 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삶으로 이 나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한 열심. 우리가 사울처럼 사단의 마음을 품고 그저 자기 유익 영광 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왕국만 지키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에는 무기력하고 자기 뜻 이루는 것에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 말씀으로 나아오시고 예수님 아는 것으로 채워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영광보다 하나님 영광 먼저 구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 먼저 이루기 원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서로 낮아져 섬기며 나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올바로 증거하고 세워나가는 삶.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함께 있을 것이라. 고난 중에 더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나라로 굳게 세워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영광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나라에서 우리 형제들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사울의 왕국을 더욱 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사울의 죄악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을 진멸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나라와 세상 왕되었던 우리의 현실이 점점점점 멸하여 가고 예수님이 왕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현실이 더욱 흥하여 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시며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복되신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